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열매를 또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만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나누어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 네.
준비한 손길을 항상 형통의 은혜로 더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휘장 속의 예수 여섯 번째 떡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시작합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몸뚱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이 합니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은 북쪽에 있는 그 떡상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남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금촛대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요. 오늘은 직육면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보겠고요. 두 번째에는 만나와 진설병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그 모양새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와 세로와 그 빗변이 또는 가로와 세로만 말할 수 있겠는데 같은 정사각형 그룹이 있고요. 또 가로와 세로가 다른 이렇게 세로가 좀 더 긴 직사각형 그룹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물두멍이나 금촛대 같이 보통 둥글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금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깨어지는 부정형의 모습인 나무의 모습인 그런 그 이렇게 치수가 없는 부정형 이런 무정형의 모습으로 있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동일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면이 동일한 정사각형의 그룹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요소를 드러내어서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완벽하게 동일한 열자이고 분향단과 번제단도 이렇게 그 단에 해당하는 것도 정사각형 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그 길이가 넓이보다 길어진 정사각형 그룹은 그 정사각형의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그 일그러뜨리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신적인 모습을 파괴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습이 성막이 직사각형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가 직사각형이고요. 그리고 무엇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실 그 떡상이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길이 100자, 넓이 50자, 5자 높이에 울타리를 치며 찾아오신 예수님이, 성막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서 외로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광야에 있는 애들에게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정물을 뒤집어 쓰신 가운데에 자신을 두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직육면체의 성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사방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내 인생이 가야 할지 보이지 않으실 때에 허공에 떠도는 우리의 시야를 흰색 울타리 휘장으로 성막되어 오신 예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뉴홉 교회라는 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딴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이 마치 이렇게 뱀에게 물려져 있는데 뱀을 쳐다보라는 것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뱀을 쳐다보는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을 쳐다보는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잡히는 것처럼 예수는 이 혼탁한 시대의 소망이고 암울한 어둠을 견디게 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리방황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흰색 직육면체 성막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성도들의 행실이 하얀 세마포 천같이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이렇게 세마포 울타리로 쳐진 청색, 자색, 홍색실 문양으로 직조된 휘장 가운데서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고결한 희생이 곁들여서 더러움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희생을 할까라고 바라볼 때 거기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져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직육면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하나의 직육면체가 우리를 반깁니다. 20자, 10자, 높이 10자의 성소입니다. 성막 웹들에서 이런저런 종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구경꾼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성막을 주셨지만은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왔지만은 거기 안에서는 성막들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와 또 물두멍에서 씻음 같은 신앙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외면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앙의 외면화가 신앙의 내면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수긍되고 인정되며 내가 순종케 되는 신앙의 내면화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그 순종으로 이것이 나아가야 마음과 인격 속에 이 말씀이 담겨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주일 예배로 오시고 또 이런저런 교회 활동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거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소 안으로 이 말씀이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금양단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범주를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야대로 한번 그 안으로 도전하는 이 역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은 다섯 자 울타리 넘어 밖에서 보일 때에는 상단부만 보이던 10자 높이의 금색 직립면 채 성소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성소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휘장을 젖히고 발을 들이면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직육면 채 떡상이 오른쪽에서 우리를 반겨줍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마다 이 많은 사람과 짐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탈 때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신뢰하고 믿고 비행기를 탑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들이 수고하겠다, 기장이 수고할 것이다, 엔지니어가 수고할 것이다, 디자이너가 수고할 것이다, 내 짐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해줄 것이다는 이렇게 작은 믿음들이 신뢰들이 연결되고 조합되고 협력되어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승객들과 화물들을 운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이 믿음은 말하자면은 이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거기서 보니까 1등석에서는 누워서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누워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팔을 쭉 뻗고 팔을 쭉 펼리고 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저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자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앉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제 짐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거기서 비행기에서 1등석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집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것만 자기 침대만 하겠습니까? 비행기는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잠시 지나는 것이지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도 뉴저지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 부산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성소 안으로 인도하게 하지만은 최종 기착지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속에서 발견되는 영생이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믿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 속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떡상 위의 진설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던져서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먹지 않으면 그림 속의 떡이지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자기 것으로 되는가? 말씀에 따라서 사는 순종이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윽박 지르는 것처럼도 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해 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로 하여금 wake up, wake up,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요나를 깨우듯이 환란을 주시듯이 때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직육면체의 단계에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직육면체 위에 있는 진설병의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상을 먹으셔서 이것이 자기 것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의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나와 진설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종류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벌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양식으로 이집트 주인들과 같이 먹고 살았던 양식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려왔던 만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지나갈 때에 근면과 성실로 내 밥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노예 생활할 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근면과 성실은 필요한 조건이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근면과 성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 공급해주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도 광야 생활하고 살아가시면서 노예처럼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광야의 축복으로 주시는 만나를 먹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만나로 알고 잡수실 때에 우리는 광야 생활의 불안과 초조,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불안하고 여기 떨고 있는 믿어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이것이 초조가 떠나가고 담대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 40년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사이에 예수께서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6장 26절 2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양식을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빵은 이제는 일반적 빵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이제는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베풀어 놓은 떡상 위에 이렇게 진설해 놓으신 이 떡을 먹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빵이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소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펼쳐놓은 진설병 밥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동행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 것 없이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친교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도 좋지만은 만나가지고서는 현세를 초월해서 이생을 아우르는 영생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막 밖에 일용할 양식 만나의 기도를 벗어나서 성소 안의 예수로 매일 먹고 마시는 진설병의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제사상에 놓이는 제물들은 조상신이 와서 먹어달라고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상 위의 진설병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서 신이 사람에게 자기를 살신 성인에서 먹어달라는 신인 공양입니다. 인신 공양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어서 먹어달라고 사람에게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수준 있는 레스토랑은 입구에 양복 자켓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서야 입장을 시킵니다. 적어도 거기서 먹는 음식은 햄버거 집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격에 맞는 고상한 교제와 대화를 나눔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 위의 진설병은 구별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통한 의인의 예복을 입고 성소라는 레스토랑에 진설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마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처럼 비유에 나온 것처럼 수고해서 베풀어 놓았는데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인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배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 베풀어 주신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이것을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배은망덕한 감사를 잊어버렸던 그것이 인간적인 배신의 행위입니다. 내 앞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은 이분이 먼저 순종하시고 이분이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숟가락 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요한일서 5장 8절 이하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 이것의 힘과 동기와 능력과 실천은 내가 아니라 나 대신 먼저 순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희생의 순서와 진설병의 그 희생과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과 어느 쪽이 더 심각하고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